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그들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배운 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더 많이 힘써라 하고 지금 1절 2절에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 기억한 모습을 분명히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그럼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그 모습이 뭔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삶의 핵심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이 일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첫 번째의 그 죄악이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음란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우 문란하고 또 타락한 성인식을 그리고 또 성문화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음란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사실 성적인 문란함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기 전에 당연시 되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문란한 성문화가 일상 속으로, 교회 속으로 파고들어왔고 지금 그들의 머리와 몸이 기억하는 생생한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거듭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3절에서 나오는 이 음란을 버리라라는 이 말씀의 음란은 간음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혹은 여자와 갖는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위배됩니다라는 거예요. 대신 4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뭐 이거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만연해 있는 성문화 인식이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해야 할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5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여서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삶인 거죠. 성도는 분명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몸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6절 보시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일을 행하는 자, 곧 다른 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형제를 속이는 일이고 또 형제를 해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미 경고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이 육체의 정욕, 음란함,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임을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고 음란히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8절까지의 삶을 보면 특별히 거룩함의 부분 가운데서 성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하고 당연시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더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절을 보면 여기 마게도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했던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레이기 일리노이에 속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에 이렇게 속해 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이 이 모든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까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냐면 안에 있는 멤버십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그 로커 지역까지도 또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11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두 가지 사실 권면이 나와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본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해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독교 초기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초기에 씌어졌던 그런 편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좀 잘못된 그런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해 2022년 12월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야, 직장 다니는 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집 사고 땅 갖고 있는 거는 뭐는 의미가 있냐, 이거 다 팔고 우리 그냥 교회 가서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삽시다,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우리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되게 뭐 한편으로 은혜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잘못된 믿음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하는 게 뭐가 필요해,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그러면서 일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냥 게으르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핑계를 대고서.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이해하고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또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종말이 다가왔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상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교회에서 24시간 살면서 그냥 가정도 포기하고 뒤로 하고 뭐 아이들 학교 뭐 직장 이런 거 다 뒤로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라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일을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외인은 누굽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이단들, 그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미쳤다, 직장도 때려치고 애들 학교도 다 그만두게 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도 기억나십니까? 1990년도 때 이 뭐 예수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다 그 사회적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12시 넘을 때까지 땡 했는데 결국 예수님 안 오시니까 교회랑 엄청나게 그 욕을 먹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건강하지 않은 그 모습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사도바울이 12절에 말한 것도 그거죠.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해라, 정말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일을 해야 가정을 운영하고 일을 해야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 것이 있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그 주장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직장 포기하고 일하는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도 굶주리게 만들고 교회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교회 열정적인 교회였던 거 분명해요.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는 분명해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고 저마다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이 종말론에 대한 건강하지 못했던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음란함을 피하고 색욕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사회와 세상에서 우리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방탕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 운영하고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또 힘든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삶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을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